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고 있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을 방문 중인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 의회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죠. 역대 교황 가운데는 또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서는 거라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미국 의회는 보통 상원과 또 하원으로 나눠져서 일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필요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이 함께 모일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원과 하원이 함께 모이는 경우라면은 이 되게 이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예.
예,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선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 때입니다.
네, 뭐 해마다 이 새해가 되면은요, 미국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 앞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또 대통령의 정책 같은 거를 발표를 하죠.
맞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청사진을 펼쳐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예,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이렇게 의회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알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설로 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초기 두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리고 존 애덤스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서면 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이런 상하원 합동회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서면 방식은 1913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까지 계속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나요?
예,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기 위해서도 열리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 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게 1789년에 바로 이렇게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미국의 수정헌법 12조는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상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승자를 발표하도록 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회의는 보통 선거인단 회의가 끝난 후인 1월 6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방식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상원 합동회의는 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하원 의장이 주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회의만큼은 현직 부통령인 상원 의장이나 아니면 임시로 이 회의 진행을 맡은 임시 상원 의장이 주재하게 되고요. 연단에는 부통령과 하원 의장이 앉게 되는데
네.
예, 하원 의장석에 이 부통령이 앉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선거인단 표를 집계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 앞에 이 선거인단 투표 확인 증명서가 담긴 이 두 개의 마호가니 상자가 각각 놓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각각 두 명씩 이 집계할 사람을 지명합니다. 보통은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한 명씩 지명되고요. 그리고 나면 알파벳 순서대로 각 주별로 이 투표가 집계됩니다.
네.
예, 여기서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면 이 회의 주재자가 당선된 대통령과 이 부통령 이름을 발표하는 걸로 이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교황 방문처럼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듣는 경우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미국 양원이 외국 지도자를 초청해서 연설을 들은 건 1874년에 이 당시는 독립왕국이었던 하와이의 칼라카우아 왕이 처음인데요.
네.
예,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 대통령이나 지도자 등 유명한 사람들이 이 상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게 모두 100여 차례가 넘습니다.
네.
예, 1945년 후에는 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국 대통령은 이 상원 합동 연설하는 게 거의 통상적인 절차처럼 돼 있고요. 하지만 꼭 외국 대통령이나 이 지도자들만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같은 사람은 상원 합동회의에서 이 은퇴 연설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명언을 남긴 건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지금까지 미국 의회 상하 의원들 앞에서 가장 많이 연설한 나라는 어딜까요?
네, 영국과 프랑스가 8차례로 가장 많습니다.
네.
예, 영국 경우는 그 가운데 두 차례가 이 윈스턴 처칠 수상의 연설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인데요. 모두 일곱 차례가 섰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생각보다 많은데요. 한국 대통령들은 의회 상원 합동회의에서 모두 여섯 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독일, 인도 이런 캐나다 같은 나라보다도 더 많은데요.
네.
예, 한국 대통령 가운데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제일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 섰고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 의회 연단에 서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예,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 2013년 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국빈 방문이 아니라 이 실무 방문 성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의회 상원 합동 연설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의회에 서지 못한 대통령이 총 3명인가요?
예, 바로 맞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한 차례 국빈 방문을 포함해서 모두 5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이 상원에서 합동 연설할 기회는 없었고요.
네.
예,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두세 차례 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의회 연단에 서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합동 연설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네.
예, 아베 신조 총리 전에는 단 한 번도 일본 지도자가 미 의회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1957년에 아베 신조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그리고 1961년에 이케다 하야토 전 총리가 하원에서만 연설한 적은 있습니다.
네.
예, 아베 신조 총리가 상원 합동 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반대 목소리도 아주 컸었습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그렇고요. 또
네.
그보다 앞서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설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던 경우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 연설할 사람을 초청하는 결정권은 이 하원 의장에게 달려있는데요.
네.
예, 보통은 이 소위원회인 외교위원회 그리고 행정부와 논의를 거치는 게 이 관습처럼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설을 강행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경우에는 뭐 앞서서도 이미 몇 번이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 1996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을 때도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었고요.
네.
예, 또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미 의회 연단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민감했습니다.
네.
예, 미국 의회에서 한참 이란 핵 합의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서 연설을 듣게 된다면 이란 핵 합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란 핵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